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개별 이제 규례들이 이렇게 레위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규례들은 또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규례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때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구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한 3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전반부를 묵상하고 이제 남은 부분, 이제 레위기 18장부터 27장 끝까지를 8월 한달 정도는 아니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레위기 책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16장 대속죄일,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그 대속죄일에 그 들어있는 16장이 레위기의 정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정점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제 구조적으로 나눠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5가지 제사도 나왔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도 있었고, 또 제사장이 위임을 하는 위임식 뭐 8장, 9장, 10장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 대한 나병 규례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결 규례들이 이어지는 11장부터 정결 의식, 예식에 대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규례들, 앞부분의 그 규례들을 듣고 지켜야 될 대상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이제 이렇게 집전해야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백성 중에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이에 반해 후반부의 규례들은 반드시 제사장들만을 향하여 규례들이 써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읽으셨겠지만 18장, 19장, 20장 보시면요. 너희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 대상이 비단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렇게 명령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규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이 레위기의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 오랜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이미 잊어버린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죠.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탈출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10가지 재앙, 그 펼쳐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면서 와,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탈출을 해서 나서도 홍해 앞에서 뒤에는 강이, 앞에서는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다 죽었구나 라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이집트 군대는 몰살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시키신 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제 최종 골인데, 그 여러분 성경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집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그냥 지중해를 따라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모 땅, 세모로 이렇게 생긴 그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그 땅을 돌아가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지 않으시고, 직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끝, 시나이 반도의 끝, 시내산, 시나이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스라엘 모두를 딱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셔서 여기 딱 세워놓으시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한 비전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냐. 그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보여준 이유는 모든 세계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인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너희를 진정한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기어이 만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 어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가지의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평행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희를 무슨 뭘로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대선언 대선언 이후에 이스라엘은 잠시 거기서 멈춥니다. 정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The Most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리고 그 성막, 본인이 계실 처소를 만들라고 하시며 임재하셨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진짜로 통치하겠다라는 왕의 임재죠. 왕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나라 개념을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안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라라는 것은 킹덤,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투표해가지고 리더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헌법에 의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가 통치되는 법치국가 안에 살고 있는데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곧 법,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왕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나라, 그게 왕국 아닙니까? 당시 고대 나라들이라는 것은 힘 있는 왕이 통치하는 그 백성, 그 범위, 그게 곧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우리 애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바로 왕의 나라, 파라오 왕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면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죠? 내가 너희를 나 거룩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 라는 의도죠. 누가 왕이 되는 나라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블루프린트,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왕이 되시는 나라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출애굽 세대 다 지나가고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양쪽의 왕이 알아서 잘 통치하려고 했던 그 남북 이스라엘 다 지나가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수백 년간 침묵하시는 기간이 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는가라고 오해할 만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믿어도 될 만큼 침묵기가 오래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제 복음서에 각각에 적혀 있지만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글 성경에서의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불충분해서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여기 왔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시작됐다. 지금 이제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안 온 게 아니고,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아직 안 온 게 아니라 at hand, 손에 잡힐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죠. 자, 출애굽 당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른 나라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입니까? 레위기에 이런 규정들이 막 붙어있는 이런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는 새로운 나라인가요? 완전히 다른 나라인가요? 요한복음 여러분 말씀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 친밀한 연합, 서로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나라를 선포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 자기 나라를 선포하신다라면 이 나라는 한 나라이겠죠. 자,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자, 이 나라와 이 나라가 한 나라,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까 히브리어의 특징이 하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두 개를 쓴다고 했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 이거는 다른 표현을, 분리된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이루는 나라가 곧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므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이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인 것이죠. 자, 근데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그리고 실제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괴리와 이 간극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제3위 하나님,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계획 속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얄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거룩하지 않네. 내가 오늘 내가 생각해도 좀 거룩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 근거는 그 판단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사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께서 거룩한 나라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선다는 것은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구나.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레위기의 규례를 읽는다면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편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어임이 분명하지만 존재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거룩으로 우리를 막 이끌고 가시니까 이 불편함 속에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솔직하게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 거룩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한번 잠깐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우리의 편견을 잠깐 내려놓고 거룩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방하고 쫓아가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포커스는 거룩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매개체예요. 중요한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쫓아가고 사모하고 닮아가는 모든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반영된 우리의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거룩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 닿겠지. 아니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거룩한 삶, 또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거룩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또 거룩한 영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나도 그대로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가운데 거룩이 꽃피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 아무리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이어 보이는 그런 규례들, 그리고 굉장히 상세해 보이는 규례들조차 그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 통합됩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국. 거룩으로 특징되어지는 그 나라에는 거룩이 숨쉬는데 거룩으로 특징되어지는 왕과 그 백성의 하나됨, 연합된 그런 나라.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이 레위기에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컨텍스트, 그 맥락에 맞추어서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에 대한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죠?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거룩한지를 그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쓰여졌습니다. 읽다 보면은 고대의 어떤 사회적, 가정,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지만 이해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참,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유목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양과 염소를 기르지 않잖아요. 펫은 뭐 기를 수 있지만 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극히 적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막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레위기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계명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어디서 있냐면요. 흑암의 권세,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었지 않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완성될 그때에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은 모든 눈물과 아픔과 그 슬픔들이 씻어지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올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 위에 이미 서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거룩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라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하여 단순히 부담스럽거나 그냥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거나 그냥 넘기기 어려운 말씀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의 나라를 만드셨고 성부 하나님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 그걸 도우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거룩을 한번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자,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분명하다면 거룩이 과연 뭘까? 거룩이 과연 뭘까? 레위기 곳곳에 거룩의 선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정결한지, 뭐가 부정한지, 뭐 동물에 관한, 집에 관한, 어떤 그 인간의 병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이 앞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어오시면서 거룩함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함이란 구별하는 것이다. distinction.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또 하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결함, 그리고 의로움, 깨끗함 등을 의미한다. 자,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스탠다드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는 구별이라는 컨셉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러 구별해요? 그냥 너와 내가 그냥 좀 다르구나.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우리 그냥 이렇게 정도로 합의하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구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존재한다. 세상이 동의를 하든 세상이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구별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거룩하기 위하여 무엇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기에 속하지 마라.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 리더들인데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그곳으로부터 구별하여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스탠다드 없이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구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래 오케이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그 고통과 그 영적인 눌림과 그 정말 답답함과 그 정말로 내가 구원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했던 그 현실로부터 건져내어져서 이제는 거룩한 영을 쫓아서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은요. 이제 내 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가 아니고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인데요. 근데 왜 우리는 건져내어졌는데 또 허우적대고 있고 또 건져내어졌는데 또 허우적대고 있고 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있고 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왜 거룩의 법이 버젓이 있는데 법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방하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시체에 접촉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 장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전 인격적으로 지금 거룩을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죽은 자, 죽음을 너희가 마주했을 때 그것을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반대이신 생명과 거룩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과 차별되고 구별되시는 분이신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이 세상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분별되는 세상이다. 그걸 삶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뭐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말씀이 그대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마주할 때 이걸 현대적으로 그러면 미용실 가서 어떻게 머리를 깎아주세요? 뭐 이발을 어떻게 할까? 살을 베지 말고 뭐 문신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뭘 가르쳐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뭘 가르쳐주는 거죠? 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있는데 아, 이 몸과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구나, 나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거룩한 사용법에 대해서 그 컨텍스트에 맞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주기란 말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애초에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연속선상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적인 개념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거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 지켜가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앞부분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 에게 하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너희들,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규례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실상 레벨이 있는 셈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훨씬 더 어떤 거룩의 수준이 훨씬 더 높죠. 자, 제사장에게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 똑같은데요. 근데 2절, 3절에 보면은 가족과 관련한 상을 당했을 때는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만질 수 있다라고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아니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죠?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상관없는 제껴도 되는 구절일까요? 그냥 그때 이랬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구절일까요? 앞에 18, 19장, 20장을 읽었을 때는 일반 백성에게 하는 말이니까 아, 요거는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21장 처음부터 나오는 이 제사장들과 관련한 구절들은 제사장들,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계명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어느 한 단어도 1.1획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으리라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상관이 있어야 하는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아까 두 가지 표현이 있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 백성 같은데요. 근데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 우리는 일반 백성이긴 하겠지만 우리를 어디까지 포함시키시는가?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범주 안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주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레위기 규례들을 읽어나갈 때 특히 앞부분 다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제사장과 관련한 이 모든 규례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구절들이라는 얘기죠. 제사장 나라,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그 그림자격이 되는 그런 규례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어느 정도의 거룩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레위기를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그 제사장들의 그 높은 차원의 그 거룩함.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 저는 신약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제사장 규례, 대제사장의 규례가 있는데 대제사장에 관련한 규례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 정도까지 거룩하다고? 와, 이 정도까지 거룩하시다고? 누가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이 정도인데 우리를 제사장 삼아 우리를 그 거룩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다. 저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서 있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보하죠. 그죠? 완전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일치가 일어나면은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가 이렇게 너희 죄를 속하고 계속해서 거룩을 쫓아라. 그 제사장 나라, 장차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거룩한 백성들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저희의 현 세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레위기 규례뿐만 아니라 자 현대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많죠. 많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굉장히 고민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그 관련한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 정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현세적이고 단편적인 정답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궤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내가 지금 성공했네 실패했네라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삼으신 그 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점점 걸어가면서 성령께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답들을 찾아 나갈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참 친절하셨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나라의 비밀의 속성은 사실 레위기가 말하는 그 거룩함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 거룩함. 그 거룩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정말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입고 싶은 옷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는데 그 옷을, 그 흰 옷을, 그 광채가 나고 희고 두루마기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희고 빛나는 광채 있는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흰 옷. 근데 그 옷을 누가 입습니까? 자기 행실이 거룩한 자들만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음으로, 그 거룩한 스탠다드를 분명히 붙잡을 때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결함과 의로움을 기뻐하며 즐깁니다. 비록 그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중에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우리가 판단하여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제사장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흩어진 교회로서 일상으로 보내어질 때 여전히 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비전이 너무 확실한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수준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차적으로는 거룩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위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삶에 풍성하게 고민하고 곱씹고 계속해서 씹어볼수록 아 이것이 거룩이구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거룩함을 배웠다면 그 거룩함을 시도해야겠죠. 그 거룩함을 시험해야겠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 시도해 본 분들 계시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본 분들 계시죠? 거룩함이 처음부터 잘 몸에 맞습니까? 맞던가요? 아니면 애써 잘 지켜나가다가 한 번씩 넘어지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거룩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 방향은 분명하게 알겠는데 스스로 가지 못해서 낙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 우리의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잘 아셔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거룩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보혜사라고도 설명해요.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는 자기 맘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한다고 성령께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신탁을 받듯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면은 어떤 할 일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그때그때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판별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무엇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성령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 아래서 우리를 지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보혜사라고 불렀던, 요한복음의 보혜사라고 불렀던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전히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거룩한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만 낙심하고 거룩한 나의 비전에 동참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 1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지? 그걸 잘 요약해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요약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성령의 뜻과 역사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더러움으로부터 거룩함으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거룩함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너무 오래 넘어져 계십니까? 너무 오래 거룩함을 등한시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다시 한번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물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잘 아셔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거룩함을 다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게 하는 부담감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부르심인지 기도로 확인하며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에베소서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게 너무 확실하죠? 아멘?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더러움과 우상을 내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로 거룩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닮아가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는. 계속되는 레위기 묵상 가운데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읽어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까지 이끄시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그리고 그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도움 주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이 레위기를 읽어가는 여정이 참으로 복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복된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한마디 덧붙일까요? 기쁨의 교회 앞에 거룩한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